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도관절이지만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간섭하시고 오늘도 오후에 있을 우리 시민교회 설립 예배와 또 강원도의 문상 가는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에스겔서 부분 중에서 지금 제일 재미없는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잘 넘기고 지나가야 이제 그 저 뒷부분에 그 유명한 가출하신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가출하신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는 잘 모르시죠? 그 에스골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더라, 뭐 이런 거는 뒤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여하튼 그 이야기들과 함께 이 가출하신 하나님께서 귀환하시는 이야기가 뒤에 붙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한참 동안 이제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서 전체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일 겁니다. 하필 한참 쉬었다가 재미없는 부분에 또 오신 분들을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고비를 지나가야 또 그 다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갑시다. 29장 1절에서 7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열째 해 열흘째 날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강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덜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글 쓰는 솜씨가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봐도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 많다는 얘기죠. 자, 1절에 다시 보시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아, 어려워요. 쉽게 하면 뭡니까? 10년 10년
10월
이봐요. 10월인지 12월인지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10월 그러니까.
네. 이래 우왕좌왕할 정도로 이건 복잡하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10년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옆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10년 10월 12일. 아, 이게 무슨 날이, 무슨 해예요? 쭉 공부해 오시던 분들은 아실 테고요.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 열째, 10년째, 무슨 일이 있죠? 10년째, 아, 이게 몰라요. 포로 되어 간 지 10년째예요. 그런데 포로 되어 간 지 10년째는 별 일이 없는데. 앞에서 본 2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1절에 보면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죠. 열한째 해 여기는 아마 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공부하면서요. 뭐 적혀 있어야 돼요. 열한째는 무슨 달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날, 이게 11년째 가을쯤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랬으니까 가을까지는 안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열한째 날은 완전히 망하는 그 해에 메시아, 아니 저게 에스겔이 두로에 관한 그 계시를 받았었는데, 이유는요,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주변 국가들이 기분 좋다고 해 웃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거기 붙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장은 10년째니까 그거보다가 1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SOS 이야기는요, 이게 항상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째 해 때는 뭐냐면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거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시를 받은 거는 애굽에 대한 계시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두로에 관한 거는 나중인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순서를 거꾸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내려가서 보면 예언을 받기는 애굽에 관한 징계 이야기를 먼저 받았는데 실제로 망하기는 어느 쪽이 더 먼저 망하느냐면 두로가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서는 두로가 먼저 당하고 애굽이 나중 받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심판에 대한 얘기도 그 많은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그렇게 남긴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애굽이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중간에요.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이러죠. 그러니까 바로왕을 징계하는데 이 바로왕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강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라고 말해요. 이 강이 무슨 강이겠어요?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넓지만, 그 대부분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럼 쓸 수 있는 땅은요? 그 나일강을 따라서 양쪽으로 아주 뱀처럼 꼬불꼬불해서 내려가는 고기만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 문명은 나일강의 뭐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일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로는 그 나일강 가운데 다 폼 잡고 누워있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겠어요? 사절에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오는 강의 고기는 애굽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악이고 애굽의 백성들은 고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놈 악어가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3절 끝부분입니다. 이 바로가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3절 끝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금방지란 말이죠. 이 강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런데 이 악어가 그 안에서 큰 소리 치기를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악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싶으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전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저기 저 이사야서 할 때 기억나시죠? 논란? 논란이 아니고 강 큰 어? 토끼? 도끼. 강 큰 도끼요? 도끼가 무슨 강이 커요? 하나님이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빡 찍었는데 도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나무를 보고 야, 까불 때 알아봤어. 내가 너 찍은 거야, 임마. 그러고 이 도끼를 든 주인을요.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이 도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도 빠개 풀어야 되지 뭐. 이사야가 그런 비유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쳤는데 아수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자기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더니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강 큰 도끼라는 거예요. 도끼가 자기를 들고 있는 주인을 우습게 아는 것. 이게 아수르가 징계받아야 할 이유였는데 여기 애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악어가 그 강 가운데 퍽 퍼지고 누워있는 이 악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강을 만들었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싫다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가 자기가 그 강물에서 왕초같이 놀면 야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정말 참 강 잘 만들었다 이러면 호주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고 하나요? 이게 악의 얘기 아니죠? 누구 얘기죠? 네? 바로 얘기고 또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수많은 교만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악의 없는가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악의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천지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누가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나요? 네? 하나님이요? 그럼 부흥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네? 부흥 안 하고 맨날 들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만한 이유가 뭔가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가 되도록 된 목사님이나 거기에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보통 안 그러죠? 보통 안 그러면 그게 욕 강 큰 악어야.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했고 여러분 이 강 큰 악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도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안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복받을 만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복 주신 건 하나님께서 하셨고 교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을 저게 바꾸지 않고 변동 안 되고 쭉 가야 되는데 사람은 참 변해요. 변해가지고요. 마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딱 들면 욕 강 큰 악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늘 염려가 돼요. 재물의 복을 잔뜩 줘놓으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벌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요. 제발 잊지 마라. 네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항상 걱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뭐 일종의 그 뭐 이제 이집트의 역사입니다만 바로는 신의 아들. 무슨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의 아들. 자기 권한이 세지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내가 신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징계 꺼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또 밑에 가면 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좀 높아지거나 좀 많은 걸 알게 되거나 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잘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박사가 많은 걸 아나요? 저도 박사 하나 있죠. 이것도 박사 있어요. 박사가 많은 걸 아나요? 아니에요?
꼭 전문적인 분야만
아 그렇죠. 그것만 알아. 요것만 박사라. 여기서 벗어나면요? 몰라요?
밥을지도 몰라요.
어?
밥도 모른다.
박사가 밥도 못 한다고요? 어느 박사가 그래요? 그런 박사가 있나 봐요. 어느 박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밥도 못 한다. 박사가 밥도 못 한다. 그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에 그런 거 있죠. 저게 아 여보 장화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 이랬더니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고요? 물 나가는 구멍도 뚫어. 이게 박사의 머리예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 잘 아는데 요걸 딱 벗어나면 잘 몰라요. 근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별 쓸모 없느냐 그러니까 오만대 다 박사. 도대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박사다. 내가 다 안다. 이래도요 항상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좀 더 아는데 이걸 넘어가면 내가 참 잘 모른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이런 박사가 진짜 박사고 한 군데 해가지고 명성이 망하고 올라가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진 것처럼 났으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박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뛰어나다가 해도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얘기가 또 이어지니까 한번 봅시다. 어쨌든 너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강에서 끌어내 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절에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돌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 5절에 나오는 게 들하고 지면이거든요. 여러분 들하고 지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들이나 지면은 이건 필수잖아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들은요. 이건 죽으란 얘기죠. 이건 죽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들여다 전부 다 들에다 던져버리겠다는 얘기라. 그러면요? 이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져 있고 들에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 자동으로요? 새나 짐승에 먹이밖에 두대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되면 6절에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아픔들이 왜 닥치는 거냐면요.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에 닥치는 거라요. 근데 결국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망한 뒤에. 심판을 다 받고 나면, 아,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언제 알면 복이죠? 미리보다 잘 나갈 때 알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 거 미리 좀 알면 안 되나요? 학교 공부 참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거 언제 알아요? 졸업하고 난 뒤에. 아니 나이 좀 든 뒤에. 아니 학교 다닐 때 그거 알면 어떻게 돼요? 예? 얼마나 복된 학생이 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늦어요. 왜 그런지 몰라. 옆에 부인이 같이 있을 때 이분이 얼마나 좋은 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있을 때는 온갖 구박 다 해놔놓고 없으면요?
아이고, 소리 네?
아직도 간이 부은 사람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아,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되겠더라. 안 그런 사람들 좀 들어 있는 것 같았어. 여러분 미리 알면 그게 그렇게 큰 복인데 에스겔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꼭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불행, 이런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정말 복된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6절 끝에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러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여긴 안 계시죠? 지팡이는 어떤 게 좋은 거죠? 아, 튼튼해야 되죠? 튼튼하고 쫄딱쫄딱 미끄러지면요?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었는데, 이 지팡이가 똑 부러지면요? 예?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 이게 왜 갈대 지팡이라고 그러냐면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 다음 끝에 보면,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죠. 갈대 지팡이는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비어서 이게 지팡이 노릇을 못해요. 그 지팡이가 싶어서 짚었는데 딱 부러지면서 찌르죠. 뭐 손가락 안에 찔리기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후딱 넘어지면 허리 다치고요. 애굽을 왜 갈대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바벨론에 의지할 거냐 애굽을 의지할 거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할 때 뭐 나라가 흔들리니까 양쪽 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바벨론 파, 애굽 파. 이럴 때 선지자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
아,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완전히 굳혀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되기 그 이전에 선지자는 또 뭐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이사야예요. 이사야는요. 너희는 바벨론 파도 안 된다. 애굽 파도 안 된다. 그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이랬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셨으니, 더 이상 반항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무슨 파가 나오냐면, 안 해. 우리 바벨론 압니다. 애굽을 의지하겠다. 애굽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요, 애굽 군대가 도와줄 거라고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결국 안 왔어요. 그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대지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려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해봐야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8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 돌이켜 바브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미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끝에도 있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느낌이 하나 오는 게요. 여러분 애굽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을 따라서 그 아주 폭이 좁은 그 농경지가 붙어가지고 거기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애굽이 본래 그랬느냐? 여러분 옛날 로마가 아주 번성할 때요. 로마가 저게 밀 그러니까 주식이잖아요. 밀이 자급자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밀을 어디에서 사와야 된단 말이죠. 수입을 해야 돼요.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애굽하고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애굽에서 이렇게 가면 옆에가 리비아인가요? 리비아가 있고 지금 무슨 나라? 아니요, 모나코는 저 멀리 가야 되고 알제리, 예. 리비아,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거의 사막화 돼가지고 농경지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적어도 로마 시대 때 거기는 사막이 아니에요. 아주 넓은 농경지가 있었고 그 안에 대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훗날 그 이 애굽이요 로마의 어느 황제의 직속 영토가 됩니다. 개인 땅이 되어버려요. 거기에서 나는 모든 밀 농산물들을 전부 로마에서 수입을 내가 갈 정도로 농산물이 풍부하게 나는 땅 기름진 땅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아프리카 이 북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맞나? 아프리카 그 위에 북쪽 지중해 연안 거기 말이에요. 그게 아주 넓은 농경지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이 지금 전부 농경지가 줄고 그 사막화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기 사는 게 자꾸 이집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막화되고 황폐화되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징계의 결과로 지금 저 모양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얕은 로마 시대 때만 해도요 아프리카 북쪽은 나라들이 왕성했고 심지어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로마 황제도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로마 황제 중에 무슨 아프리카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의 이름 뒤에 아프리카누스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이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지역이 기름진 땅이었었다고도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점점 사막화된 상태에서 지금의 이런 거 아닌가. 그걸 보면 여기 사람께서 계속해서 사막화되고 황폐화되리라 되리라 하는 이 이야기도 이들이 하늘을 바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요소도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구절은 그 위에 저게 금방진 아그와 중복이다 그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이런 교만을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믹돌에서 수에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익숙지 않은 지명이고 사실도 알 수도 없는 지명입니다만은 짐작 하나 해봅시다. 믹돌에서 스웨네. 남북일까요? 동서일까요?
지중해에서?
네.
스웨네는 스웨즈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쪽 지중까지 이렇게 길이.
지중해나 스웨즈는 너무 짧은데요? 간단한데?
아니, 거기 스웨즈 문화가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웨네하고 스웨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가요. 스웨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구스 지경까지 그랬죠. 구스는 지금으로 보면 막 거의 이도피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감 잡히죠. 믹돌하고 스웨네는 엄밀히 말해서 그 무슨 강? 나일강에 하나는 상류, 하나는 하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웨네가 상류가 되겠죠? 믹돌은요? 지중해 가까운 그 나일강의 하류가 되겠죠. 그래서 애굽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믹돌에서 스웨네라는 표현이 있다. 아마 재미로 그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십시다. 어쨌든 이 전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앞에서 본 두로에 대한 심판하고 애굽의 심판은 약간 차이가 나요. 두로하고 애굽의 심판의 차이. 두로 심판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여기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11절 중간쯤에 보세요. 끝이네요. 40년이 지날지라라는 말이 있죠. 40년 가는 거, 이건 또 이제 보통 성경이 40을 말할 때는 그 딱 우리가 말하는 수치 40년으로 보지 말고요. 상징적인 숫자로.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일정한 숫자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숫자로는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3절 끝에 보세요.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혹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 다시 모아내되 이러죠. 요게 두로하고 다른 점입니다. 두로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회복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은요? 40년 후에 애굽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두로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회복 얘기가 있고 그 회복은 이전보다가 훨씬 나은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회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애굽만 회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은요, 회복이 되기는 되지만 어떻게 회복이 돼요?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미약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6일 전쟁 가는 거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60년대 말쯤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국들하고 세게 붙었어요. 정말 세게 붙었어요. 신문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날마다. 전쟁이 어떻게 됐냐 그걸 신문 보면서요. 날마다 재밌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모세 다얀 장군. 이 애꾸는, 예, 애꾸는 척 했는 그 이스라엘 장군 이야기도 나오고요. 보면 죄송합니다만은요. 그 신문 보면 날마다 흥미진진해요. 이스라엘하고 싸워간대요. 근데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집트나 주변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다 해봐야 그때 제 기억으로 600만 정도, 200만인지 600만인지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 다 합치면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그냥 확 밀어가지고 지중해 그냥 막 확 빠뜨려버린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전쟁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요 저거 금방 이스라엘 저거 조그만한 거 저거요 막 주변에서 뺑 돌아가 확 밀어버리면 금방 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문을 늘 보고 있는데 저게 만만찮네요. 그때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요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이스라엘로 막 밀어제끼니까 이스라엘이 무척 위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수비를 안 하고요 다른 부대를요 다시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수도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집트 수도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쪽으로 이스라엘 진격하던 이집트 군대가요 전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 전쟁 한번 막은 적도 있어요. 오, 그거 신문 읽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야, 전쟁 이런 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책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가 돼서 그래요. 존속은 하겠지만 미미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이런 구절일 거예요. 이런 구절. 그래서 날마다 그 신문 보면서 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저 조그만 나라가 이거 곧 망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오히려 영토를 더 확대시켜버려요. 야, 저 참 지독하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60년대 말 중반쯤 되나. 약간 제가 신문 보고 즐겼으니까 60년대 말이면 제가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나 아마 그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집트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미약한 나라로 존재할 거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요 잘난 채는 두지 않아요. 꺾어가지고 미약한 존재를. 그러면 여러분 저 이집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참 오래된 나라거든요. 진짜 오래된 나라예요. 왕조가 몇 개쯤 되나요? 이집트에. 옛날 역사 공부하면 하기 싫어요. 뭐 18왕조, 22왕조 가서 지금 40몇 왕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쪽에 애굽이 나중에 결국은요, 다른 외국인에게 집어삼키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다 점령해가지고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셋으로 쪼갤 때 이제 그 사실은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 아닌데 이집트의 왕이 되고 왕족이 되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저 누구예요? 코 낮은 여자. 엘리자베스는 아니고, 아,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이제 그때서 나오네요. 클레오파트라나 이야기 이제 그건 얘기다. 그건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이집트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못 됐어요. 아, 그 모양, 그 상태로 왔죠.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빌빌거릴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그거 했는데,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요 초기에 이집트를 방문해서 했던 얘기가 우리도 이집트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집트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만큼 사나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쌀, 어쨌든 많이 생산되려고 해가지고 연구회가 기적의 쌀이라고 만들었던 게 그, 저 뭡니까? 통일벼. 맞나요? 통일벼. 여러분, 통일벼 그 원본이요. 이집트랍니다. 이집트 그쪽에서 쌀 보고 그런 거,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 지금 통일벼 쌀 이러면 뭐냐? 안 먹으려고 할걸요? 지금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통일변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때는 맛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만 놔주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에 저 이집트는 아직도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키겠지만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나라들 위해 높이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 역사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4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까요? 이거 역시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누구 때문이죠? 돌아가도 좋다 한 왕요. 어? 왕 이름. 예, 고레스죠. 고레스는 등장하기도 전에 이사야가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적어도 아마, 한 100년이나 150년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할 고레스 왕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고레스가 정책을 바꿔가지고요, 이 바사왕,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잡혀온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만 돌아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랬었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돌아가가지고 다시 나라 안 세웠을까요? 세웠겠죠? 오늘 뭐 저기 오후 시간에 제가 또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지나면요. 포로로 70년 지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백성들을 몽땅 잡아가가지고 그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억압하면서 산 게 아니고 땅 줘가면서 너희 마음껏 살아라. 그러고 뭐 일도 좀 하긴 하겠지만 2등 국민, 3등 국민 어쨌든 내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70년 후에 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들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70년이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포로 잡혀갈 때에 한 살, 두 살짜리가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그러면 60, 50은요? 거기서? 난 아이들이에요. 거기로 돌아가자. 누가 돌아갈 것 같아요? 70년이 지났어요. 돌아가자. 누가 돌아갈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돌아갈 마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돌아오면 그걸로 그 나라, 그 민족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그럼 다른 나라로 다 안 돌아갔을까? 글쎄요.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요. 안 돌아가서 끝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애굽도 일부가 예, 그렇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러나 미미한 나라.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던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이러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믿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못 가지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키되 이렇게 미미한 존재로 회복시켜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 될 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어딜 보냐니까 애굽을 자꾸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조 애굽은요? 굉장히 미운 거예요.
예.
굉장히 미운 거예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자꾸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홍 목사가 그러더라, 성경이 그렇더라 이렇게는 하지 말고요. 그냥 아, 저 홍 목사 느낌상 그렇다 하더라 막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잖아, 그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야곱을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안 쳐다보고 누구만 보고? 라헬만 보고 갔는데 이 라헬만 보고 간 게 얼마나 지독했냐 하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냥 뭐 연애하는 동안에 뭐야 7년을 술같이 여겼더라 그건 연애할 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거의 다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죽었는데 그 요셉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요? 라헬 때문이에요. 나중에 곡식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뺀다고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요?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이 겨우 애 둘 놔놓고 갔는데 하나 먼저 죽었고 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 우리가 다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요 이건 네 아들아 이거 나한테 입양을 시켜요. 양자로 달라. 그 입양을 시켜가 자기 아들 만들어요. 이유가 뭔데요?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이 낳은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얘들 둘을 나한테 입양을 시키면 결국은 라헬이 낳은 후손이요 지파가 셋이 되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더 넓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에 라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를 우리 본문 보면 무서워요. 무섭도록 박혀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평생을 야곱을 따라다녔지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라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라헬을 따라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면요 이 라헬도 일찍 죽지 않았을 것 같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에이, 그 뭐 느낌이 그렇지만 실제로 뭐 꼭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 들어 일찍 죽으라 해서 죽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을 지금 와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둘째 딸이 어제 전화가 왔길래 야, 막 25세 시집 갔으면 막 아빠 27이야. 야, 니 벌써 27이가. 걔 낳을 때 천식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죽을 줄로 알았어요. 죽을 줄로 알았는데 아직 포기하고 저는 머심하고 딸 하나하고 이거 둘 데리고 어떻게 살면 되나. 그래서 퇴근할 때 학교 시장 앞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장바 와가지고 놔뒀다가 퇴근할 때 들고 가서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죽고 잘 버텼어요. 안 죽고 잘 버티고 뭐 옛날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그 일종의 앰뷸런스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차를 넣어도요, 반드시 뺄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언젠가 한번 밤에 나오니까 이게 뺄 수 없도록 차가 앞에 더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게, 뭡니까? 앞에 밤바 붙여가지고요,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죠. 사이드 채워놓는 차를 밤바로 밀어놓고 그새 빠져나와가 싣고 병원 가고 뭐 이작당을 했으니까, 그거 완전 앰뷸런스도 보통 앰뷸런스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해, 그, 운동 못다 자꾸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저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일찍이 가야 당신이 애를 탈 없이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피식 웃어요. 근데 적당한 기회를 보고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버렸거든요. 그게 2000년도에 갔으니까 이제 올해 14년 지나고 15년 들어가네요. 그 기간 동안 병원 응급실 한 번 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게 맞는가 보다.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하고 내가 애쓰에서 돌보던 거는요, 이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내가 이건 놔버리고, 이건 놔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하는 게 이게 오래 가는 거 맞겠다. 이런 느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러고 가버렸는데, 여하튼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는 1년에, 천식 환자는요, 1년에 최소한도로 두 번, 세 번은 밤중에 이거 저게 응급실 뛰어야 됩니다. 주변에 누가 천식 환자 있거든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거 굉장한 병이에요. 숨이 막히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같이 자고 있는데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툭툭 차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일어나가지고요, 빨리 내려가서 차를 지금 뺄 수 있나 없나부터 살펴야 돼요.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막고 있냐 없냐부터 먼저 보고 올라와서 ODP가 없고 뛰어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30분 이내를,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이야기도 이상해져. 그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 받은 느낌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껴놓고 애굽을 자꾸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믿을 거 아니다 이러고요, 미약한 채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곳곳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없는 게 복이에요. 아니, 하나님에게 더 매달리고 붙들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아끼고 싶은 것 더 오래 보존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더 오래 누리는 이 방법이 되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평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 그래요. 우리 딸님이 전화 자주 그래가요. 아빠 놀자. 야 임마, 노는 거는 너거나 놀으라. 아빠는 지금 바쁘다. 그리고 내가 익하는 게 너가 잘 사는 비결이니까 너거나 잘 놀고 너거나 잘 놀아. 너거나 구경 갔다 와. 그 어떤지 놔둬요. 뭐 툭툭거리 사면서도 뭐 그건 그래 하고 저기 잘 놀고 저기 잘 가고 이래요. 그래서 너가 잘 살고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다 아빠가 교회부터 있는 이 그게 주원이니까 그리 알아. 뭐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한, 저는 생각에 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거나 쉽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참 강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회복시켜 놓으면서도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 그 미미하게 된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에스겔 이야기니까 적어도 BC 5세기, 6세기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집트가 계속 저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저렇게 만들어버리겠더라. 그런 이야기요. 그쯤하고 넘어갑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갑니다. 시작.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리할 때에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약탈하며 야삭할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17절에요. 27째 해니까 아까 몇 년째라고 했죠? 10년째에 주었던 계시 밑에다가 뭘 붙여놨는 거니까 27년째 준 계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 상관없다는 얘기죠. 순서 상관없이 여기다 갖다 끌어 붙여놓은 것은 무슨 앞에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니까요. 두루하고 관련이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치는데 엄청 수고했어요. 어느 정도로 수고했다고 그러나요? 머리털이 무지러졌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다 빠졌다는 얘기인가?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했는데 대신에요. 대가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요. 포위를 몇 년 했냐면 13년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해안에서 한 500m쯤 떨어져 있는 저 섬에 딱 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 딱 들어박혀가 있는데 저걸 포위하고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안 쉬운 거예요. 13년을 잡고 있었죠. 근데 13년 만에요. 바다를 메우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바다를 메운 건 나중에 알렉산더가 메우니까 이때 바다를 완전히 메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고생해가지고 함락을 시켜놓고 보니까 전쟁하는 주목적이 그 가서 뭘 뺏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어디 갔어요? 억지로 점령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공격을 해가지고 단숨에 점령을 해야 뭐가 뺏어올 게 있지. 이걸 13년 동안이나 실험해놔놓으면 그 사이에요. 전부 빼돌려버리잖아. 바다 쪽에 튀어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배사람들이거든요. 바다 쪽으로 다 빼돌릴 뿐이 없는 거예요. 함락되기 전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빼돌리는 거죠. 자 보세요. 몽고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저 강화도에 다 들어가버렸다. 강화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몽고군이 그걸 못 치는 거예요. 왜 못 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 몽고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오랫동안.
예?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아, 나중에. 왕은 강화도에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지는 어떻게 될까요? 속박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몽고간장이잖아요. 몽고간장은 어디서 나나요? 몽고라 그러지 마세요.
마산.
에? 몽고간장이 왜 마산에서 나요?
그러니까
마산에 가가지고 그게 몽고간장, 그 저 간장 담가 먹었을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 육지는 전부 다 몽고가 다 점령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 부분만 어디예요? 강화도. 그럼 강화도 왕은 뭐 먹고 살아요? 예? 강화도 왕은 뭐 먹고 살아요?
밴댕이요.
거기서 배로 빠져나와가지고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세금 거두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는 백성만 죽어나요. 그 시절에 저 합천회의사 맞나요? 팔만대장경. 그 시대 만들어지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강화도 아니에요. 저 남해 바닷가에서요. 송판 같은 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게 물에 몇 년씩 불려야 돼요. 안 상한다고. 물에 몇 년씩 삼켜가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몇 년요? 30년. 오, 훌륭하십니다.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 세월이 한 3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우린 더 많이 못했다, 그죠? 그 3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전부 뭐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몽고하고 우리는 한종족이다 그러죠, 그죠?
우랄 알타이족이야.
예?
우랄 알타이족이야.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몰라요. 하여튼 다 몽고 반점이고, 작은 하나예요.
우랄 알타이 같은 족이에요.
다행이다, 그죠? 같은 족한테 짓밟혔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두로가 13년을 버텼다고 버텼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바다 고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전부 다 빼돌려 버리고 나니까, 막상 점령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참 싱겁게요. 두로에서 대가를 못 얻었으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서 뭘 줘요? 19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조금 건너가세요.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왜 보상이 되냐고요? 두로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딴 거 줄게. 그래서 준 게 뭐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약탈을 해갔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애굽 입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두로한테서 적당히 좀 털어갔으면요, 그만하면 됐다 싶으면 이 어디죠,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는 덜 털어갈 텐데, 두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헛수고만 했으니 그것까지 전부 애굽에서 털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즉 그 대가로, 이러죠. 이 그들의 수고는요, 누구의 수고죠? 느부갓네살의 수고죠. 아, 그러면 두로를 치고 애굽을 치는 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시킨 일이냐? 시킨 일은 아니에요. 시킨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뒤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내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 백성도 징계하고 주변에 징계받아야 할 또 다른 나라까지 다 징계하는데 애굽을 이런 식으로 징계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끝에 붙어있는 21절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러죠. 그날은 어떤 날이죠? 그날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고, 그걸로 인해서 시간 조금 경과는 하겠지만 두로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는 그때에, 그때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런가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뿔이라 하는 것은, 짐승들의 뿔은요,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게 힘이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뿔이 돋아난다는 것은 힘이나 권세를 회복한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게 되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입을 열게 한다, 이거는요, 저 우리 에스겔서 처음 시작할 때 저 앞에 보면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적이 있어요. 입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던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한 그 후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제 에스겔이 입이 열리는 사건이 있어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을 열게 하리니 하는 것은 그 표현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나중에 확인하시면 저기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뒷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했다가 그날 되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두로와 애굽에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라에게 마음껏 외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얘기로 매듭을 지어가네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그 어떤 징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애굽 얘기가 조금 더 계속됩니다. 다음 주 계속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또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날뛰다가 애굽이 그렇게 미미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망하고 무너진 후에야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잘 나갈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